이 시간 보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북부 흰 코뿔소라는 동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북부 흰 코뿔소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 길이가 2m, 몸무게는 약 3.5톤으로 다른 코뿔소와는 다르게 넓은 입을 가진 가저 초원의 풀을 먹으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주 서식지로는 우간다와 수단, 아프리카 중부 지역으로서 한때 수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자연 번식이 불가능한 기능적 멸종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 흰 코뿔소의 마지막 수컷이었던 수단이 2018년 고령과 그리고 그 건강 악화로 죽으면서 현재는 나진과 파투라는 암컷 두 마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흰 코뿔소의 뿔이 약재와 장신품으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자 밀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프리카의 내전으로 서식지까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접해있는 동식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인간의 욕심 이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병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봄이 아니라 돈으로 바라보는 그 눈, 그 병든 눈이 북부 흰 코뿔소를 멸종의 자리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많은 것들을 봅니다. 먼저는 사람의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키, 몸무게, 학벌, 직업, 거기에 우리는 성격까지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겉모습은 잘볼수 있어도 우리 안에 이 내면은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삭개오가 회개하였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첫째로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먼저 우리는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네, 여리고입니다. 더불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것일까요? 자, 그 해답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그곳을 향해서 가는 목적을 또한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찾으신 것이냐면 지금 여리고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본문 2절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일반 세리가 아닌 세리장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여리고의 세무서장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현지인 세리장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가 정한 세금이 만약에 1년에 10억이라고 하면 그 10억을 먼저 납부하고 로마로부터 조세 징수권을 얻게 됩니다. 자, 그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세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의 미움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단순한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자 영혼을 팔아먹은 매국노였던 것이죠.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라고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대표적으로 손뽑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도 활발했고 기후도 너무나도 좋아서 헤롯이 겨울궁전을 삼을 정도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었죠. 한마디로 말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돈과 명예와 지위,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삭개오에 관해서 또 다른 정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부인데요. 자, 보시면 키가 작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삭개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를 딱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시죠. 예. 그래서 당시 시대를 보면 키가 140cm 이하면 작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삭개오는 왜소증 환자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놀림과 그리고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삭개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삭개오 마음속에 대표적인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한번 두고 봐.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내가 언젠가 다 갚아줄 거야 라는 그 복수심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나 살아남아야 돼 하는 그 오기 또는 생존 욕구입니다. 결국 이 복수와 오기로 그는 세리장까지 올라갔고 나름 성공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성공이 그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지금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날들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그가 이제 듣게 됩니다. 이에 본문 3절은 삭개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제테오라는 말로 이 말은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삭개오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꾸준하게 누구를 지금 찾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삭개오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일까요? 분명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내면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간절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삭개오가 좀 부끄럽겠지만 그럴 수 있지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동은 체면 문화가 있어서 기품 입문 가부장들은 대체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입던 의상이 긴 치마처럼 발목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나무를 올라가거나 뛰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뛰거나 나무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한복을 올리는 것처럼 걷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맨살이 보이겠죠. 하지만 그들 문화에서 맨살이 너무 많이 보이면 그것 역시 점잖지 않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년 그리고 고위 공직자이자 부자였던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 무슨 말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체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영혼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변화는 내 안에 공허함을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삶이 새롭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하여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도 우리의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된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비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 가졌지만 여전히 공허합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라고 내 안에 공허함과 영적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참된 변화를 위해 나에게도 공허함, 영적 갈증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것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둘째로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행렬은 여리고의 어느 큰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모습들을 나무 위에서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삭개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삭개오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심지어 삭개오 자신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 하면서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호칭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꽃이 된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름은 어느 존재를 또는 한 인간의 삶,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역시 삭개오의 모든 인생을, 그의 삶 구석구석을 다 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과거도, 그의 죄도, 그가 가지고 있던 죄와 그리고 상처와 아픔까지도. 더욱이 삭개오는 정말 오랜만에 아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 다른 말로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죄인, 세리, 그리고 매국노.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멋진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삭개오가 전혀 이름과는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삭개오, 너가 이름처럼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라면서 그를 더 지금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삭개오가 아니라 죄인, 세리, 매국노야 라고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옛 모습과 삶을 기준 삼아 너는 죄인, 도둑놈,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를 삭개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죄보다도 그의 존재를, 그 영혼을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본래의 아름다운 이름은 놔둔 채 우리의 과거의 과거, 삶, 행적들을 통해서 너는 실패자, 낙오자, 루저, 문제아 중독자라며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라 라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가지 사항을 더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보다 영어가 그 의도를 잘 드러내기에 영어로 다시 한번 표현해드리면 I must stay in your house입니다. I must. 내가 반드시. 즉 예수님께서 우연히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또한 본문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말에는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2절 맨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독자들의 시선을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지금 오직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리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5절의 명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 7절과 한번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자, 5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 표현은 둘 다 머물다 라는 같은 뜻이지만 그 본뜻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원어로 먼저 5절 유하다를 보시면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자, 이 뜻은 머물다, 함께 있다, 관계 안에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룻밤에 유숙한다기보다는 영구적인 체류나 거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에 반해 7절의 유하다는 헬라어로 카탈루어로 여장을 풀다, 숙박하다, 개구로 묻다는 뜻으로서 단기적인 체류나 거주를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하루 삭개오 너네 집에 하룻밤 묵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겠다라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돼 라면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삭개오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죄인, 실패야, 문제야, 무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군대며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만아 아무개야 라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삶에 머물러야 하겠다면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아니 누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삭개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우리는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8절 한번 다 보시면 주여, 예, 주님, 영어로는 로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삭개오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자기는 서서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지금 삭개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삭개오가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삭개오가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그 시대에 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역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 또한 예수님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 죄 앞에 지금 철저하게 지금 바로 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삭개오는 지금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상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에게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자 그리고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부를 보시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나옵니다. 원금의 5분의 1, 20%만 더 보태서 배상하면 된다고 레위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보다도 더 몇 배의 금액인 네 갑절, 즉 네 배로 갚겠다고 지금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그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바꿉니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눈도 바꾸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한약을 판매한 지 약 350년이 넘은 약정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래전 이곳에 도배용 풀을 파는 풀장수 정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술 주정뱅이로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집에서는 아내를 때려가지고 이 약정 골목 안에서 회복 불능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로서 그 당시 악명 높은 깡패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다고 합니다. 자, 아내는 김익두 그 목사님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남편도 변할 수 있겠다라면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오다가 남편의 눈에 띄어서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아주 귀싸대기를 한 대 팍 맞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예전 같았으면 덤볐을 텐데 그날만큼은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여보, 제가 늦게 와서 당신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 이 다른 뺨도 때리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마디가 술주정뱅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왜 그러지? 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 남편 역시 다음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신은 김익두 목사님의 간증이 마치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듣다가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도 끊고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할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기 시작합니다. 이에 골목 사람들마저 저 술주정뱅이가 정말 사람 되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한약을 메어 길바닥에서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병이 쉽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소문이 나자 점점 장사가 잘 되었고 나중에는 그 약점 골목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약방 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정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당신 약은 왜 이렇게 잘 듣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약에는 다른 집에 없는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대구 서영교회의 정규만 장로님이십니다. 보시는 분이신데요. 정규만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는지는 특별히 그의 장례식 때 드러났다고 합니다. 경북과 대구 지역의 어려운 목회자들 중에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사업자금이 부족해 곤란에 처한 많은 이들을 정장로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목회자가 오면 돈을 이렇게 세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장로님 자신도 혹여나 시험에 들까봐 그냥 동통에서 돈을 꺼내서 주기도 하시고 거린들이 그 집을 방문하면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장로님의 장례식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장로님의 상여가 지나갈 때 평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거린들까지도 이 정장로님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술주정뱅이가 많은 사람들은 돕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는 잃어버려도 쉽게 포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찾고 계십니다. 바로 한 영혼, 삭개오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영혼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숨어 앉아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누구보다 목마른 분도, 또한 어느 누구한가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공허함을 안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충만아,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시간 용기를 내어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삶은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 우리 목자,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